이 땅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것이 아주 클리어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잃어버린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들이다. 100마리의 양이 있지만 99마리의 양이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되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수요일 저녁에 불러 모으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부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 후반부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에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너무도 잘 아는 예배 사역자다, 찬양 사역자다 하면 결코 빠질 수 없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이 말씀, 바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예배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몇백 명의 사람들이 같이 와 앉아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예배 자리에 수백 명이 와 있습니다. 아니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주일 예배를 합친다면 온 세계에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분명히 모였고 모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는다라는 단어에 깊게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는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무엇을 전제로 이야기하냐면 많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992년도에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 LA 지역에서 살고 있을 때 1992년도에 LA 폭동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일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한 흑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흑인과 백인의 싸움이 아니라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한인들, 흑인들이 있고 한인타운이 있고 백인타운이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한인타운이 피해를 보게 되어졌어요. 그 당시에 저는 미국에 이민 가서 아버지하고 저희 매형하고 주유소를 흑인타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 매형이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전화가 오더니 경일아 경일아 빨리 일어나래요. 잠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주유소를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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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전화가 끊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매형이 태권도 5단입니다. 제가 태권도 3단입니다. 물론 지금은 발차기 하면 정확하게 급소를 이상을 차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태권도를 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매형이 왔는데 미국이지만 총이 있지만 우리는 총 같은 거 없는데 매형이 운전을 하고 와서 차에 탁 탔더니 바로 중간에 야구 방망이를 갖고 왔더라고요. 지금 위험한 상태를 가게 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그 흑인타운을 향해서 내려가고 내렸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주유소를 향해서 가는데 저희가 가는데 바로 옆에 어떤 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제가 옆에 앉아 있었고 운전석에서 딱 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형이 그러는 겁니다. 저보고 경희라 절대 옆에 보지 마. 앞에만 봐. 앞에만 보고 있는데 옆에 차에서 창문이 쫙 내려갑니다. 그리고 흑인 손이 딱 나옵니다. 지금 흑인들하고 한인들하고 거의 죽이고 죽는 그런 전쟁터였습니다. 손가락을 권총 모양을 잡으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빵이지요. 영어로는 뱅 그러는데 총 쏘는 신용을 하면서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Ukrainians, go back to your country. 너희 한인들, 한국 사람들 한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소리 짓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너희는 아프리카로 그렇잖아요.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아프리카로 가야지. 그래서 아프리카로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서 못 질렀어요. 그래서 빨리 피해서 주유소를 딱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유소가 다 불탔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흑인과 한인들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고 저도 상처를 받았고 평생 부모님이 읽고 왔던 터전이,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하루는 흑인 교회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때 LA에서 제가 찬양 사역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보고 이제 화해를 좀 하고 싶은데 세리토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한 3,000명이 모이는 오디토리움이 있는데 그곳에 와서 흑인들이 3,000명 모이는데 한인들이 와서 화해의 모습으로 30분 동안 찬양을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래 좋은 일이다 생각이 돼서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찬양을 준비하고 이제 날짜가 됐어요. 딱 들어섰는데 우리들한테만 빛이 비춰지고 관중석은 까맣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한인들이 이제 쭉 저희 청년들이 쭉 들어오면서 앞에 스테이지에 딱 서는데 이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웃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까만데 이만 보여. 그런데 그 순간에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어떤 제가 노래를 준비한 게 있었는데 여러 노래를 하면서 그 당시에 90년대 초에 유명했던 아마 한글로도 번역이 됐을 겁니다. Roman 16:19 says 라는 노래가 있어요. Roman 16:19 says be excellent at what is good, be innocent of evil. 랩이에요. 선한데 지혜롭고 그 찬양인데 그 앞에 딱 섰는 순간에 갑자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흑인들 앞에서 제가 랩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 어른들이 얘기했던 불도저 앞에서 지금 삽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찬양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가슴이 너무 뛰어갖고 그런데 멀리에 이런 스테리만 이제 멀리에 백인 한 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브레이크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백인 형제 자매 있으면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한두 명이 일어나니까 막 박수를 쳐줘요. 그래 우리들이 있는데 너희 왔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미 계통의 형제 자매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풀리고 제 마음도 차분해져요. 그래서 그럼 아시아 사람들 그랬더니 또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실수로 여기에 흑인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잠깐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친구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확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수를 막 치면서 저한테 막 손가락질, 이게 나쁜 손가락질이 아니라 와, 야, 너 재밌다, 너 웃긴다. 분위기가 막 너무 좋아졌어요. 막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분위기가 좋아져서 바로 찬양 들어가서 30분 동안 정말 놀라운 찬양의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됐었어요. 나중에 흑인 형제자매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때 그렇게 웃고 그랬냐? 그랬더니 야, 전체가 흑인인데 네가 흑인 형제자매들 일어나라고 했더니 내가 그렇게 재밌는 농담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자 농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전체가 흑인인데 제가 흑인 형제자매들 일어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들이 농담으로 받는 것은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많은 곳에서는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찾는다라는 단어는 많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은 찾으신 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많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두 손 높이 들어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더러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예배자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주님 앞에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헌금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평일날 저녁에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이십니까? 옆에 형제자매를 보면서요, 눈을 똑바로 보면서 웃지 마시고요, 진지하게. 형제는 자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이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형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언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증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단순히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라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증표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증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면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유다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우상숭배하며 예배가 형식적인 모습이 되어졌을 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되었을 때 다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이 언약은 이때만 이루어진 언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도 주님은 그 언약을 했고요. 그리고 출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에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부르시면서도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약속, 그 언약을 맺으며 그들에게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럼 모세오경이라 보려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전체 중심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언약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한다면 단 하나만 보면 돼요. 내가 정말 영과 진리에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있어요. 예배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예배에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예배가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땅인데 그곳에 가뭄이 듭니다. 오자마자. 그랬더니 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살 길을 찾아 나아가기 시작했더니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 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간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반누이는 맞지만 어쨌든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천국 가면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사라야 얼마나 예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살려고 그 나이에 정말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거잖아요. 지나가다가 깡패 만났는데 남자친구나 남편이 옷을 탁 벗고 아내한테 탁 주고 뒷일을 부탁해. 여러분 그러고 간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지금 그런 모습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아내 뺏기고 자기는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그 애굽 땅에 머물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리고 13장에 보면 이제 처음에 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다시 단을 쌓았더라라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내 눈에 보여지고 살기 시작할 때 무엇이 돼요?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는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예배는 있는데 예배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예배 내가 드리고 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 여러분 어떤 예배를 좋아하세요? 아무래도 젊으니까 밴드팀이 있고 찬양이 있는 이런 예배 좋아하세요? 예, 네, 내 소리 저렇게 반응을 해주면 너무 감사해요. 아마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 아우 요즘 이런 노래 들으면 아주 정신이 다 없어 나는 예배라면 성가대도 있고 찬송가 부르고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이 다를 겁니다. 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예배가 있어요. 전체 한 명도 빠짐없이 좋아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짧은 예배. 짧은 예배는 다 좋아해요. 여러분 예배가 너무 흔해졌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주일날 오후에 행사가 있으면 난 1부 예배 드려도 돼요. 내가 토요일날 늦게까지 모세에서 피곤하면 4부 예배 아니 더러는 4부 예배까지도 못 일어나면 오후 예배 가서 나 오후 예배 드렸다. 아니 그것까지 안 되면 온라인으로 되어졌던 예배 다 요즘 홈페이지에 올라오니까 온라인에 들어가서 내가 예배 드린다라고 내가 고를 수 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배가 나에겐 너무 흔한 것이 되어졌어요. 저는 1983년도 1월 달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제가 있을 때 1980년대는 바나나가 무진장 귀했습니다. 바나나 하나 먹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초등학교 때 홍역을 알아서 저희 아버지가 바나나 하나를 사갖고 오셨어요. 그 바나나를 태어나서 처음 먹었는데 껍데기를 벗기고 바나나를 입에 넣은 순간 너는 녹는 과일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입에서 바나나가 녹는 거야. 그래서 바나나를 빨아먹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빨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나나를 끝까지 먹고 보면 끝에 조금 이 꼭지 쪽에 남는 게 있어요. 그거 짜서 먹어요. 그리고 나서 껍데기를 긁어먹었습니다. 왜요? 저는 바나나를 처음 먹었기 때문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나나를 정말 먹다가 미국을 딱 도착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켓에 바나나가 너무 흔해. 잔뜩 쌓여. 한 달 동안요 매일 바나나 사다가 먹었습니다. 매일 먹었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한 달 정도 지나기 시작하니까 테이블에 바나나를 사다 놓으면 바로바로 없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나나가 남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바나나가 까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리가 끓어서 먹지도 않고 사놓고 버리게 되어져요. 똑같은 바나나인데 귀할 때는 그냥 그거 끝에까지 짜서 먹었는데 이제는 안 좋다고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고 가운데만 먹고 너무 흔해지니까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냥 오면 되는 것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마테오라라는 굉장히 유명한 산봉우리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성지순례하고는 상관없지만 그 마테오라를 꼭 그래도 들려서 가게 되어집니다. 산봉우리가 굉장히 뾰족한 봉우리들인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봉우리 끝에마다 수도원이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멀리서 보면은 뾰족한 봉우리 위에 수도원이 있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도원에 한 번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선교사님과 팀들하고 함께 들어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곳을 보여주면서 한 방을 보여주는데 한 건물에 들어갔더니 방이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새가족반, 두 번째가 예배당, 세 번째가 제사장들, 즉 수도사들만 들어가는 방. 수도사들만 들어가는 방은 열쇠로 채워져 있어서, 자물쇠로 채워져 있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조그만 방인데 새가족방이라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천장부터 모든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무슨 그림이냐면 순교하는 그림이에요. 성경에 순교했던 순교자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초대교회에 순교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놨는데 그냥 단순하게 순교자의 모습이 아니라 순교당하는 순간의 모습을 묘사해놨어요. 목이 잘리면서 피가 튀는 모습, 기름에 튀겨져서 들어간 모습, 동물에게 잡혀서 정말 사지가 다 찢겨지는 모습, 창에 찔려 죽는 모습, 절벽 밑에서 밀려서 떨어져서 죽는 모습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여기가 새가족방이라고 그러셨는데 아니 새가족방을 이렇게 살벌하게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새가족방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굉장히 핍박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새로운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그 자리에 오면 그 새가족방으로 데려간대요. 그리고 그 모든 순교자의 모습을 보여준대요.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느냐. 그곳에서 예스 하는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교의 각오를 하고 예배당으로 들어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을 텐데 여러분은 이 예배당을 들어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들으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그곳에 있는 그리스에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만 그런 마음이고 우리는 지금 전혀 순교 안 당할 거니까
괜찮으니까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저희 교회에 돌아와서 이야기했더니 한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럼 우리 교회 새가족실도 그렇게 바꿀까요? 여러분, 그렇게 바꾸면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그때 받았던 예배든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보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때 보면은 굉장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을 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말라기 때 어느 때보다 예배가 풍성했다라는 사실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혼났던 이유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다른 때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렸습니다. 절기마다 모든 예배를 다 드렸고요. 개인의 삶의 예배도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배를 계속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냐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너희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라는 의식 속에는 충분히 와 있는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기 원하시는 바로 그 예배. 여러분, 주님은요, 영과 진리의 예배, 그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더러는 박수치며 기쁨으로, 더러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감격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들어왔겠지만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나의 삶에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었는가?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더 깊게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4장을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한 곳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이후에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아벨과 그의 제사, 가인과 그의 제사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먼저 오느냐, 늦게 오느냐가 그 문화 속에 의도적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열두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마태,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맨 마지막에 누구죠? 지구촌 교회 청년들은 모르나? 자, 열두 제자 맨 마지막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맨 마지막에 기록됐을까요? 맨 마지막에 믿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간단해요. 나쁜 놈이거든요. 여러분, 나쁜 놈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첫 번째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받았고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베드로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의 제사가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예배보다 먼저 보고 계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다가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내가 이곳에 와 있다면 그 제사가 아무리 올바른 제사의 모습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가인과 그의 제사는, 여러분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며 내가 걸어가는, 내가 말하는 모든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주님께 드리다가 오늘 수요일날 저녁에 이곳에 와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그럴 때 주님은 약속대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천국 간다고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집회가 있으셔서 오면서 비행기를 타고 있다가 부흥회를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옆에 처음서부터 옆좌석에 한 중국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이 그러고 하이 그러고서 얘기 나누고 뭐 특별히 할 얘기 없으니까 그러고 준비하고 왔는데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데 이제 준비하고 내리려고 딱 하고 있는데 옆에 앉았던 사람이 목사님? 그러더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서로 하이 하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인천공항 내리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오, 한국 분이셨냐고. 왜 한국 사람이라고. 아니 저 아시냐고 그랬더니 당신 교회 부흥에 왔기 때문에 목사님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미국에서 떠날 때 얘기 안 하시고 인천공항 그 11시간을 오는데 아무 얘기 안 하시다가 이제 내리니까 얘기하시냐고. 그분이 하신 말 뭔지 아세요? 목사는 비행기에서 뭘 하나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듣고요 비행기 탈 때마다 조심합니다. 주위에 누가 있나. 그래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이번 주도 여기 나오면서도 비행기 다 앉아서 있다가 밥 먹다가 솔직히 영화도 한 편 봤거든요. 그리고서 피곤하니까 일어나서 딱 이제 인천공항 딱 내렸는데 뒤에서 바로 뒷자리에서 송경길 목사님,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저희 교인이었던 분들이, 한국으로 귀국한 분들이 뒤에 앉아 있었는데 꼼꼼해서 못 알아본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세상도 사람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주일에 한순간 수요일 저녁 주일 예배 그 한 시간의 모습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진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그 예배자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일터에서 일을 하며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지구촌교회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예배자를 찾으시는지 아세요? 왜 삶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를 찾으시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제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까지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다가 이제 12장에 와서 결론을 내면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로 드리라, 영의 예배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너희들이 찾아서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누누이 반복되면서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일, 잃어버렸던 양이 돌아오는 일. 누가복음 15장 7절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에요. 여러분 선교가 뭔지 아세요? 예배가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이 선교인데 그 삶에 예배가 없다면 그것이 전도든 선교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케 되어지는 것,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도 혹시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미셔널 처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모든 교회가 선교적 교회, 선교를 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는데 저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은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 안에는 이미 예배와 선교라는 단어가 뛸려야 뛸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들어와 있어요. 만약에 교회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와 똑같이 교회에 선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라는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선교를 잃어버려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더니 본질을 잃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원래 교회 안에 담겨있는 선교라는 단어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앞에다가 붙여서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와 선교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죽어있는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있음을 알고 그들의 삶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선교고, 그들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또 가서 그 아버지를 예배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배케 하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예배자를 찾으세요? 우리만 예배하고 우리만 교회 오고 우리끼리 좋은 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머물지 않아요. 내 삶으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번 길거리에 걸어다니면서도 죽어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해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 지구촌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어져 정말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해 그들에게 예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누리는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진정한 주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한 목사님이 굉장히 조그만 지하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가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아내와 두 아이만 있고 목사님들이 개척할 때 다 갖는 마음이 있어요. 한 명을 천 명처럼 생각하고 설교하리라, 예배드리리라.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예. 그렇게 아무리 해도 세 명 놓고 하는 거예요. 1년을 그렇게 하니까 지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조그만 지하 교회 표지판도 없는 지하교회에 있는데 자꾸 예배드리면서 뒤를 보게 된대요. 뒤에 문이 있는데 저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오는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뚜벅뚜벅 지하로 내려오는 발걸음을 들은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오나? 들어왔습니다.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그날 부흥회를 했습니다. 정말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을 갖고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막 이야기를 하고 정말 잘 왔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왔냐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 동네에 굉장히 유명한 점집이 있는데 점을 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자기를 보면서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아? 그러더니 그 교회를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예, 점쟁이가 전도를 한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무슨 이런 일이 있나? 그리고 그냥 뭐 그냥 한 번이라면 지나갈 텐데 매주 지나가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점쟁이가 전도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궁금해서 못 참는 거예요. 점집에 갔다가 그래도 목사가 점집에 들어가면 안 되지. 이거는 또 시험에 들지 고민하고 나왔다 고민하고 반복했어요. 그날도 주일 예배를 끝나고 다시 가서 그 앞에서 대체 이 사람이 왜 우리 교회 전도를 해주나? 그것도 점쟁이가. 못 들어가고 돌아섰는데 갑자기 점집 문이 열리더니 그 점쟁이가 나오더니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김 목사님, 김 목사님. 자기를 알더라. 엉겹결에 불려서 들어갔습니다. 커피도 내오고 다가도 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커피를 주면서 막 예, 목사님은 그런 게 들어오지 않고요. 한 가지만 질문만 계속 머리에 대체 왜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줍니까? 그걸 물었어요. 그래서 점쟁이가 씩 웃더니 자기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이나 나나 신으로 빌어먹고 사는 존재인데 우리 서로 돕고 삽시다 그러더래요. 제가 여러분께 정말 심각한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왜 예수 믿으세요? 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고 오늘 수요일날 저녁 할 거 많을 텐데 왜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끌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젊은 날에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 좀 구하고 내가 주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꼭 들어주실 것 같아서 내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안 하면 안 되니까 부모 만족시키고 형제 만족시키고 목사님 만족시키고 친구 만족시키는 여러분 그런 자리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다. 단순히 한 장소에 와서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나와 함께 울어주고 그 영혼이 예배드리지 못함이 안타까워 그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찾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만나 이 자리까지 왔다면 여러분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대충 믿지 말고 한번 생명 내어 믿어봅시다.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그 영과 진리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회개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